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고난을 축복으로 회복되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은자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 잘 받고 내려왔습니다. 송봉환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의라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송봉환 집사님 이번 주에 치료를 다 완료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분 이렇게 다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송봉환 집사님은 댁에 계시고 부인 집사님만 오셨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를 늘 체험하며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합시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었죠. 그랬을 때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백성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갇혀있지 말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 말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장들은 아마 다 모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 모여서 자리를 펼쳐놓고 부하들을 감옥으로 보내어서 전날 가두어 두었던 사도들을 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보니 옥은 문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는데 또 지키는 사람들도 문 바깥에 서서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도들을 다 데리고 나갈 때 분명히 옥문을 통과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키고 있는 군사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사도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나가는데 분명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문도 잠겨져 있는데 그들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은 그대로 통과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서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늘 이러한 현상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그 어떠한 기적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늘 그와 같은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잡혀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오랜 시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육신이 병들고 그리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자의 밥으로 먹히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피 흘리며 순교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7배나 더 강력하게 불을 뜨겁게 한 그 불 속에, 풍물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의 입에 자크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만 보고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때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 속에서도 순교를 하고 또 사자의 밥으로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를 해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사도들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그 야고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나오죠. 그 야고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야고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인물은 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신학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순교했던 이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 헤롯이요 칼로 죽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도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교의 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셨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출해낸 사도들도 사랑하시고 또 구출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의 피를 흘리도록 한 사도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살려주시고 한쪽은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두불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경제적으로 너무 잘 되고 어떤 성도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힘들게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려나가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덜 사랑받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차별되게 대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도는 기적적으로 보호를 해주시고 어떤 사도는 순교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런 겉으로 보게 되면 결과로 보게 되면 정반대의 살려주시고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정반대의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보호를 받은 사도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사도나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에 따라 좌우지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회의적으로도 또 다른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 상태는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선택을 한 것은 자신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대제사장과 수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 위협적인 장소에서 초라한 이 사도들, 이 12명의 사도들이 당당하게 서서 우리가 당신들의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이들의 이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도들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때도 있었지만은 이들의 신앙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죽을 때조차도 막 감격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는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돌에 맞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가 되어졌다고 그랬죠. 자신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온화하게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도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스데반 집사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살려주시기보다는 그의 순교의 피를 받으셨지만은 얼마나 스데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성도들은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었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구약에서부터 요구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습니까?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 이삭은요 우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 이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날 떨어졌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있을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죠.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는 그걸 또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사실 일순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이 기쁠 리는 없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을 합니다.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한 것이죠. 그가 순종을 했을 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순종하기를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셨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고 물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행함,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하게 얻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주마, 한번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마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냥 한번 약속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꾹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중에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딱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확인을 계속을 합니다. 신앙을 점검을 합니다. 순종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이 통과하면은 한 번씩 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사실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순종을 한번 했다고 해서 또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점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개혁을 해야 되고 채찍질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자꾸 뭐 점검을 합니까? 아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자녀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왜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다 사랑하면 되죠. 아닙니다.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거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고 네가 과연 지금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그 다음에도 네가 네 자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제일 우선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고 행동하기를, 그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대충 믿기를 원한다면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딱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점검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나 또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할수 있다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내이 사업장, 이 직장, 이 직장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 직장 망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할수 있는, 물론 이런 동의가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말을 할수 있는 성도라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물질, 이 양대 산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이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의 근거가 되느냐 아니냐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계명들 다 차치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점검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상태를요, 따져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이제부터 나의 생활에서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사도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준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을 하냐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성도는 너무 좋게, 또 어떤 성도는 너무 힘들게 이렇게 끝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도는 기적적으로 구출을 해주셔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도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일 사랑한다면 때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옷도 찢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몸도 찢어지고 발과 손이 착고에 차여져서 그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되어져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는 감격을 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성취를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멀리 있는 축복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축복이 있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 하는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곁에 서셔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비해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500여 명의 형제 중에서 120명이었습니다. 고작 120명 정도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고 나머지 380여 명은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지 모르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매불망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누구에게만 성령이 임했냐 하면 딱 순종을 한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순종한 자들에게만 임했었고 그 이후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해 가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순종해야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확인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순종을 해야 성령께서 내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이건 물고 물려서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강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은 운동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혹시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계속해서는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또 배를 타고 갈 때에도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계속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삶이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운동을 할 때에도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되고, 그래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